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깨닫고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훈, 메시지 이거를 찾는 보통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목사들이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요, 보통 뭘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주로 기독교 교리를 주제로 삼아서 설교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졸음이 살살 몰려오는데 벌써 몇 분은 지금 예배 전에 막 이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고 막 예. 요즘에 이거 저 비도 많이 오고요. 어제 오늘 이 안에 지금 수주 이 뭡니까 뭐라 그래 수분 습기 아 좌우간 뭔가 습도 좌우간 뭐가 지금 꽉 차갖고 답답해요, 그죠? 예, 그래갖고 이런 상황에서 딱딱한 교리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은 잘못하다가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좀 딱딱한 교리를 준비. 예. 아이고야, 나 당최 졸려서 양 교회 못 가겠다. 예,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딱딱한 교리가 아닌 조금 예, 편안한 그런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요, 설교 제목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칭찬, 칭찬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물론 뭐 칭찬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일반 사회에서 하는 식으로 뭐 토크쇼 그런 식으로 칭찬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칭찬이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칭찬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가 칭찬해야 할 칭찬의 대상은 누구인가? 요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칭찬해야 할 첫 번째 칭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일단 이 성경에 나온 칭찬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면요, 성경에 나온 칭찬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길을 살려주다, 길을 살려주다 이런 뜻이 있는데 길을 살려준다는 것은 우리말 사전의 의미와 아주 비슷하고요. 그 다음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혹은 되살아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한 어떤 대상을, 어떤 존재를 올려주다, 높여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어떤 대상을, 어떤 존재를 올려주다, 높여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거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지 않고 높여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낮은 존재가 되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인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높여드리는 것일까?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구체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요거예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시편 150편 1절로 6절 요약해서 읽을 텐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자, 읽으시면서 저 성경 본문에 찬양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찬찬히 세면서 꼽아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춤추어 찬양하며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저기 있는 시편 150편 1절로 6절하에서 찬양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어요? 세다가 까먹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예. 11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의미 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는데,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어떤 단어로 끝나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기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13번이나 나왔어요. 아이고야, 많이 나왔다. 여러분, 왜 13번씩이나 저렇게 찬양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찬양이다.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 찬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을 하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복을 받는다. 찬양을 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그건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복을 받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찬양을 하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듭니다. 아주 쉬운 예. 여러분, 찬양을 할 때요, 성경의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면요, 해보셔요. 그렇게 몇 달만 반복하면 내 몸이 달라집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예, 그 소화도 잘 되고, 오장육부, 신진대사가 아주 좋아져요. 나는 지금까지 몇십 년 찬양해도 그런 일이 없던데요? 물론 찬양을 해도, 예, 다음과 같은 식으로 찬양을 하면 영과 육의 강건함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이고야, 체면 있지. 예? 어떻게 애들처럼 뭐 박수치고 소리높이고, 아이, 그거는 나는 그렇게 못해. 그냥 조용히, 예? 박수도 치지 말고, 예, 입술도 벌릴락 말랑, 예, 그렇게 찬양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맹숭맹숭하게 하는 둥 마는 둥 찬양을 하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의 강건함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 찬양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구나, 나는 그냥 찬양을 해도 별로 좋은 걸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박수치시면서 뜨겁게 화끈하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의 강건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칭찬하는 성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칭찬해야 할 두 번째 칭찬의 대상 누굴까요? 예. 목사님이라고요? 오늘 원고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칭찬해야 할 두 번째 대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가족이지요. 또 친척과 친구와 지인들, 그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여기에 계신 이들, 우리 교우들 역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꿀은 수많은 벌들을 모을 수 있지만 1만 톤의 가시는 단 한 마리의 벌도 모을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칭찬의 효과와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 것. 특히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이 그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뭐 별거 아닌 한마디의 작은 칭찬이 칭찬을 받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커다란 유익으로 작용을 하는지 강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칭찬은요,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만 유익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저기 있는 말씀, 저 앞에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굉장히 애정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읽은 저기 있는 35절 말씀은 특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결론으로서 특히나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권면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상식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오리지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권면한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무엇이 무엇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것은 1차적으로 보자면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돕는 것, 그거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자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힘든 사람 돕는 걸 포함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우리 삶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부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이 있을까요? 물론 둘 다 복이 있지요. 복음을 듣는 사람. 아, 복음을 몰랐는데 그 복음을 듣고서 영생의 길을 알게 됐어요? 구원을 깨닫게 됐어요? 예, 당연히 복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구약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그만큼 복이 있을 것이라.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에게 그만큼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칭찬을 받는 사람과 칭찬을 하는 사람 이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즉,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하면, 예, 칭찬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면 칭찬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소장인 나관호 목사님은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복이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칭찬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영적인 식사가 된다. 가장 좋은 영적인 식사가 된답니다. 자, 이제 한 2, 30분 있으면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요. 오늘 점심 식사 메뉴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예. 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가장 좋은 식사. 뭐라 그랬죠? 예.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가장 좋은 식사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걸 들으면서, 예, 찬양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칭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하노라. 내가 너를 찾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아멘이십니까?
예.
네. 네. 혹시 그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모두 주는 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칭찬을 주는 사람.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날마다 칭찬하는 칭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칭찬해야 할 세 번째 대상.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그 다음 나 자신이. 칭찬의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거. 어이, 방금 전에 칭찬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 칭찬하려면서 이것과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칭찬의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해야 한다.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것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달라요.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해야 한다,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에서 기초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굽니까? 두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저 표현이 무슨 뜻인지 예전에 설명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뭔 걸작품이요? 아니, 어디를 봐서 내가 명품이라고 할 수 있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이요, 걸작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증거, 생물학적인 증거로서 어마무시한 경쟁률이요, 경쟁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대학 입시 경쟁률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대학 입시 경쟁률 중에서 100대 1 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또 취업 경쟁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1000대 1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최소한 2억 대 1. 감동이 없으셔요?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역사적인 사명을 띤 채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억 개 혹은 3억 개의 정자 가운데 하나가 한 개의 난자와 도킹을 해서 비로소 한 명의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은 적어도 2억 대 1의 경쟁률에서 승리하신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감동이 있든 없든 그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 걸작품이라는 두 번째 증거, 소위 사회학적인 증거입니다. 사회학적인 증거 무슨 말이냐? 유일성이에요. 여러분 보통 명품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는 기준이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나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그건 명품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아무리 비싸도 그건 명품이 아닙니다. 그냥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으로다가 딱 몇 개만 만들어야 그래야 그게 명품이. 근데 우리는요 희소성 정도가 아니라 희소성을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유일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77억 명 이상 사람들 가운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마지막,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 걸작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증거,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십자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예요? 값을 매길 수 있어요? 매기지 못하죠. 근데 상징적으로 표현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급이에요. 내가 우리가 자그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급이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만큼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이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칭찬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나 스스로로 봤을 때 참 모자란 게 많고 참 못나 보이고 내가 봤을 때도 참 답답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도 때로는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좌절하고 있어서 도저히 나 자신을 칭찬할 수가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값어치 자그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보혈만큼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만큼 귀중한 존재인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칭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칭찬하는 성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 예수님의 보혈만큼 귀중한 존재인 나 스스로를 향하여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 저희 모두 그와 같이 칭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